여의도의 제갈량 지금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때 이후에 그 답변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플라워님 이후로 답글들을 좀 많이 주셔서 이번에도 좀 댓글 위주로 질문하고 이 두 분께서 일군님, 병군님께서 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줬다면서 우리 보고 답하래.
아,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이번에는 S플러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커뮤니티를 가든 연준의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 돈을 푼다는 발표가 나올수록 자산시장 거부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경우에도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자산 버블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은 버블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산시장이 버블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물 경제와 괴리된 거품이 현재 발생 중이다.
네. 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테고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이 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연준과 같은 네, 조치
생각하시는 것이고 양적 완화가 아,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일단 저는 앞으로는 그 자산 가격의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거나 버블을 기대한 주가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될 정도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하겠죠. 그 조치는 가장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는 긴축으로 가는 행보를 걷는 것인데 그거는 사들였던 자산을 다시 팔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자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손을 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가 되면 조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금리를 올리거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금리인데 그 외에 그렇게 유효한 수단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방법을 쓴 적이 있나?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도 생소합니다.
예,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하죠.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투기 지역을 정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조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저기 뭐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건 이번만은 아니에요.
네.
뭐 늘 그래 왔고 그러니까 저기. 아주 옛날에는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금이 있는 만큼만 지폐가 다닐 수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3년에 그 국내에서 금과의 금의 교환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종이 지폐 갖고 오면 예전에는 이제 금하고 바꿔줬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1930년대 이후. 그 이후로는 중앙은행들이 경제가 이렇게 나쁘든 덜 나쁠 때도 늘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왔습니다. 1933년 그때가 이제 대공황 이후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핵심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이죠. 뭐 저기 뭐 196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돈을 엄청 풀었었고 미국은 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돈을 마구마구 풀어댔고 뭐 1980년대 1990년대 다르지 않고 2000년에 IT 버블 붕괴도 마찬가지죠. 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엄청 풀었고 2008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 자산 가격을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이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이게 그 돈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늘렸는데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 가격의 변화를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는 아예 못 가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단절점, 결절점들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늘린 것이 진짜로 세상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선가 사라지는 돈을 메꿔 준 것에 불과하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가 다 박살났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내생적 화폐, 외생적 화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안 푼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경제활동이 돌아가면 돈은 풀려나오게 돼 있어요. 가령 내가 은행 가서 이제 뭐 저기 우리 내 집 살라는데 돈 빌려주세요라고 돈을 빌려오고 은행도 뭐 빌려주면 되겠네라고 생각, 이자 받겠네라고 생각을 하고서 돈을 빌려주면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내생적 화폐라고 합니다.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해가지고 경제 전체 구조적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가요. GDP가 성장하는 게. GDP는 부가가치의 증가거든요. 이렇게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그만큼의 돈이 이 경제 내에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도시가 폐쇄가 되면서 경제활동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내생적 화폐가 생겨야 될 게 안 생겨버린 것이죠. 그만큼을 그러니까 미연준이 한 게 뭐 그만큼을 뭐 페이롤을 뭐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실업수당을 주고 뭐 이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돈이 나갔습니다. 외생적 화폐로.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원래 이만큼 늘어날 돈이 내생적으로 못 늘어나고 외생적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돈은 이 돈은 원래 그냥 먹고 사는 돈이에요. 이만큼의 돈은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연준이 이 일부의 돈이 연준으로 들어가면서 연준이 그걸 이제 그 자본금을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의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그거는 이제 기존의 돈을 사람들이 빌려주고 빌리고 하던데 이게 신용관계가 끊어지면서 돈이 안 돌고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돈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가 연준이 돈을 더 넣어주는 건 있어요.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보면 확실히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결절점을 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경제가 잘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할 건데 이게 못 늘어나니까 연준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계속 남아있을 건 아니고 이 돈을 쓰고 나면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면 다시 은행권으로 들어가고 이게 환류가 되고 하는 과정을 또 거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연준이 뭐 자산시장은 아니지만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거는 이 돈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하고 달리 그냥 자산을 사준 게 아니에요.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이번에 핵심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asset purchase라고 하는 게 2008년에 양적완의 핵심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자산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돈은 영구적으로 시중에 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준의 프로그램은 전부 다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asset purchase라고 하는 거는 국채 일부에 국한되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론입니다. 론이라는 건 나갔다가 경제 좋아지면 다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넘어간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게 항구적인 어떤 걸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돈이 완전히 묶이게 되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죠. 이걸로 돈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옛날 2008년에 또는 2000년에 풀렸던 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연준이 이거 일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걷어들이고 경제가 진짜 좋아지고 나면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아무런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결절점은 그래 자산시장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돈이 남아있을 것 같으면 부동산시장으로 가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주식. 주식이야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단기적이고 짧은 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채권으로 못 들어가는 거는 채권도 오늘 사다 내일 팔면 되는데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면 뭐 이미 금리 제로예요. 더 낮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시장으로도 못 들어가고 부동산시장으로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 돈은 있거든요. 주식시장.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원자재, 커머더티 쪽 시장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사람들이 뭐 WTI 원유 선물에 그렇게 목매달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아, 이거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돈 뭐 기승전 돈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돈이 늘어났다. 아, 부동산에 사야지.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기승전 부동산이 아니고, 그 기승전 돈인데, 그 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라는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주식 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주가가 떨어졌던 거의 다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네. 거의 다 올라가는 뭐 나스닥 같은 게 거의 다 올랐고, 전 세계 주가 지수 중에서 일부는 이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덴마크 이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거기는 의료 쪽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주식에서 이게 한번 큰 흐름을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 일단 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주식 시장이나 이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저한테 주식 사라고 돈 주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누가 중앙은행 돈 받고 사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생적 통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통화량은 알아서 늘어나고 네. 경제가 죽으면 통화량도 죽는 거죠. 네. 예. 이걸 이제 조절하는 걸 중앙은행이 그 하는 가장 전통적인 게 이제 금리를 움직여서 뭔가 지금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 뭐 그런 원리인데 주식시장에 지금 뭐 이 개인들 자금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은행들이 대출을 더 해줘서 개인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조금 그 이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 때문에 뭐 이게 되는데 이 양적 완화가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부터는 또 좀 그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또 달라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그 기업의 가치를 매매하는 시장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이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는 곧 실물경제거든요. 예, 부동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부동산은 실물경제의 움직임하고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돈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늘 실물경제의 수준을 눈치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주가가 먼저 가잖아요. 실물경제보다. 네. 먼저 달려갔는데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이제 그게 거품인 건데.
아, 지금 거품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품인 건데 아니 지금 그게 거품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의 수준을 거품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 가장 큰 동인은 일단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서 아닐까. 그러니까 밑을 받쳐줬으니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물 경제가 어디까지 지금 추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가는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침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반등이 1차적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수준이 실물경제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주가는 늘 미래를 보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낮아진 주가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실물경제가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는 실물경제보다 위에 있는 게 당연하죠.